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이며 생명이시고 곧 예수님을 말씀한 거죠. 그 말씀을 빛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주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환하게 비치겠다고 하신 말씀을 표현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마음으로 모신 사람들은 우리 안에 빛이 임한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우리의 낮빛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옆에 분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답답함을 경험하죠? 아마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상대방과 대화하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들을 때처럼 답답할 때가 없어요. 부부싸움을 언제 하나요? 부부사의 갈등이 아마 10중 8구 대부분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일 거예요. 주일 사역을 마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소파에 누워서 야구 중계를 좋아하는 야구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저를 부릅니다. 여보, 세탁기 건조기에서 빨래 좀 걷어주세요. 또 저는 착하잖아요. 그래서 네 대답하고 가서 빨래를 걷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누워서 마저 야구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아내가 빨래를 꺼내달라고 하는 아내의 말의 의미를요. 아내는 주말에 교회 사역하면서 집안일을 못했던 걸 주일 저녁에 이제 함께 하느라 열심히인데, 아이, 글쎄, 남편은 누워서 야구만 보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집안일하고 있는 아내를 좀 살펴달라고 하는 사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인을 못 알아들은 거죠. 말은 들었는데 뭘 못 들었어요? 마음은 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답답한 거 아니에요? 물론 남편들은 아니 그냥 처음부터 날 살펴달라고 말하면 되지 빨래를 꺼내줬는데. 근데 이런 대화가 한두 번이 아니면 반복되면 그때 문제가 돼요. 더 이상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왜요? 말해봐야 알아듣지 못할 게 뻔하니까요. 말해봐야 내 마음만 상하게 되니까요. 조금만 상대방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서로 웃음코 피고 서로 기쁨이 샘솟는데 우리가 그 지혜를 발휘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귀를 알아듣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어지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이렇게 들려지는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설교자가 목회자가 언제 가장 비참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만큼 가장 비참할 때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성소대학교의 모든 교우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이 8장의 대화의 이야기가 문맥을 이해하거나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대화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묻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를 이 본문으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랑 대화했는가? 31절에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한 대화였어요. 그런데 그들과 하는 대화가 좀 내용이 이상합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럼 지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거했다는 거예요? 안 거했다는 거예요? 안 거했다는 거예요. 쉽게 풀면 아직 너희들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참 제자가 안 돼 이런 뜻이었어요. 이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초막절 절기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죽이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아니야 예수는 선지자인 것 같아, 아니야 예수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니까. 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근데 말이야 너희들은 아직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 31절 앞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오랜 시간을 묵상했어요. 설교를 쓰고 다시 처음부터 쓰고 제가 세 번을 설교를 썼는데요. 이 구절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마치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았어요. 야, 밥목사, 네가 나를 믿는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자고 설교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다시 물어보고 싶어. 넌 나의 참 제자가 맞아? 저는 이 구절이 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 같아서 두려웠어요. 여기 나를 따르려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데 얼마나 정성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 예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믿는다고 왔는데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들이 내 진짜 제자가 되는지 궁금해. 문제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믿음의 무리들은 무리는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말을 아직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면서 빗대어 말씀하신 게, 너희 삶을 봐봐. 제자의 삶인지 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봐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칫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이 영어학원을 다니는 학원생 같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영어를 꼭 정복해야지 굳게 다짐한 한 사람이 영어학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원을 끊으려고 애를 써서 그 학원을 등록합니다. 그 학원은 유명한 학원답게 영어 강사는 유창한 실력으로 문법부터 발음까지 잘 가르쳐줍니다. 이 학원을 끊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강의도 좋았지만 교통편도 좋았고 강의실도 널찍하니 하나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수강생으로서 학원의 규칙을 잘 따릅니다. 때로 학원에서 봉사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봉사도 했습니다. 이 영어 학원이 사람들에게 입소문이라도 나면 마치 내가 일이 잘 된 것처럼 뿌듯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학원을 다닌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찻길 건너 한 카페를 갔는데 한 외국인, 낯선 외국인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자 수년간 열심히 영어 학원을 다녔던 그가 그만 카페를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너무 비약한 걸까요? 영어 실력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죠? 학원 다닌 연수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공부의 양일까요? 시험 점수일까요? 아니죠. 실제 카페에서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을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에 다닌 연수입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많은 흔적들일까요? 그래서 받은 영예로운 직분입니까? 여러분이 매일 새벽을 누리는 경건의 시간입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는 성경 읽기입니까? 봉사와 섬김의 헌신도입니까? 아니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실제 먹고 사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밥을 먹는 내 자녀 앞에서 증명이 되어야 되고, 아내 앞에서 증명이 되어야 되고, 직장 동료들에게 증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곳에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이렇게 이어가셨어요. 제가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아마 기독교 학교마다 입구에 크게 써놓은 구절들을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아마 익숙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유가 뭐죠? 자유는 내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누릴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자유입니다. 근데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되짚어보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리가 나를 더 억압했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나눴는데 이게 저에게 한이 맺혀서 또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수능을 마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내 미용실에 가서 용돈 모아서 머리에 염색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노랗게 물들인 거예요. 그때 유행했던 머리가 브릿지 염색이었어요. 중간중간 노랗게 하는 거죠.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옹호세호야 노랗게 물들었네 한 말씀 하시곤 슈퍼에 가서 뭔가를 사오시고 검은 봉다리에 사오셨어요. 보니까 새치 염색약이었습니다. 한번 해봤으면 됐지 뭐. 그리고 저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다시 저의 브릿지 머리를 까맣게 물들게 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사정을 해서 여기만 남겨달라고 그래서 요것만 붙잡고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웃기고 있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나를 구속하리라. 적어도 저에게는 하나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저에게 들려주는 진리는 무엇을 해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끊임없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요. 근데 물론 예를 들면 술 먹지 마라, 뭐 다투지 마라. 그럼 안 하면 되니까 하지 않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해야 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사랑을 하래요. 용서를 하래요. 너의 것을 거쳐주래요. 아낌없이 주래요. 심지어 기도도 안 하면 죄래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보응하기 위해, 보답하기 위해 그 죄책감을 이기기 위해 얼마나 헌신했나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했나 몰라요. 그러나 저에게는 자유함보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사실은 죄책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의 거룩지 못한 나의 내면의 모습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책감으로 사로잡혔어요. 26 여름이었습니다. 부모님 목양지를 떠나서 처음으로 안산에 있는 한 외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교육전도사를 영성 있는 사역자로 키우겠나라고 얼마나 저를 강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이 될 수 없다고 주일을 앞둔 주말에는 강대상에 와서 기도하다 자래요. 아 그러면 같이 자든가. 본인은 사택 가시고 저는 여기서 담요를 깔고 강대상에서 주말마다 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전도사는 전도를 잘해야 전도사지 안 그러면 삼류 도사가 된다고. 그래서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안산 고잔역 앞에 가서 기타 치며 노방전도를 했어요.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전도지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당하는 게 싫으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 나누는 건 다 애들 시키고요. 저는 뒤에서 기타 치며 노래했어요. 이게 제일 쉽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뽐나고요. 그래서 저는 노래하고 애들 보고 시키고 열심히 노래를 했습니다. 하루는 고잔역 앞에 기타 치며 노래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덩치 큰 이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 이 찬양하면 노방전도 한다고 드럼까지 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막 드럼을 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거기 노방전도 했던 곳이 나이트클럽 앞이었어요. 재수 없었던 거죠. 근데요, 그날이 저에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겪을 만한 복음 전하다 핍박당했다. 나도 그 반열에 올랐다. 이 기쁨이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봤지? 나 복음 전하다 핍박당했어.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기양양했는지 몰라요. 교육전도사 때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입에 피를 토하면서 주일마다 사역을 해서 제가 목에 안 쉰 적이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어요. 새벽 기도를요, 이 노원에서 안산 고장역까지 새벽 기도를 다녔으면 말 다 했죠.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이 피가 나도록 열심히 사역했는데 제게는 자유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뜨거움은 남아있는데 자유롭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은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고 목사님 좀 성숙이 덜 하셨네요.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하여 오해했어요.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 아닙니까? 헬라 문화가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는 사실로 증명된 것을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던 사고는 좀 달랐어요. 히브리어로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이 에메트라고 하는 세 자음으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세 자음이 히브리어 자음 전체에 가장 첫 번째에 되는 알레프, 그 다음에 맴, 가운데 있는 맴, 그리고 맨 마지막 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 자음이 합쳐진 게 에메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진리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처음과 끝을, 끝이 흔들리지 않는, 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지혜, 그거를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약간의 인격적인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죠. 예수님 그것을 말했어요. 너희들이 변치 않는 진리, 흔들리지 않는 근간이 되는 기준이 되는 이 에메트 진리,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진리는 곧 인격인 생명인 예수님 자신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을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나를 자유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내가 신앙의 자유를 얻는 것도 천만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자유케 되는 건 나의 믿는 바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내가 그때서야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33절에 사람들의 반응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전 자유한데요. 제가 이렇게 마음껏 옷도 입었고 교회 오고 싶을 때 왔고 아, 또 바쁘면 못 오고 저는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린 자유한데요.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로마의 속국인데 뭘 종이 아니에요. 이미 로마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아니, 히브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건설되기 전에 그들이 민족 히브리인으로 있었을 그때부터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국가를 만들었지만 결국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했고 다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때려눕혀서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고 페르시아는 다시 그리스에게 점령당하고 로마에 점령당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들은 국가적으로 한 번도 민족적으로 자유된 적이 없는데 그들은 자유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뻔한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으로는 자유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이렇지만 아브라함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신적 생각만큼은 자유했던 게 분명해요. 우리는 국가는 이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잃지 않았는데요. 우리 그것을 여기까지 지켜왔는데 그런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하라고 말하냐고 예수님께 빈잔을 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응수하세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종이라. 아니야.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선민인 것처럼 보여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보여지지만 솔직히 봐봐. 너의 삶의 자리를 봐봐.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죄의 종이잖아. 여러분은 죄의 종이라고 하는 이 글귀에 어떻게 느껴지세요? 목사님, 제가 뭐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애쓴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지금 이 예배당까지 왔고 이렇게 산 거 아닙니까? 물론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마더테사와 같이 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엄청난 불의를 저지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러분은 그래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마음 편히 아무것도 의식되지 않는 자유함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올 때 예쁜 옷을 고르셨을 텐데 이 예쁜 옷은 여러분이 예뻐서 입은 옷이세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서 입으셨어요? 아마 솔직히 후자일걸요? 내가 진짜 좋고 편한 옷만 입었으면 우린 더 반바지에 자유롭게 입고 왔을 텐데 저도 반바지 입고 설교하고 싶은데 여러분한테 예뻐 보여야 하니까 양복 입고 온 거죠.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한가요? 시선은 그렇다 쳐요. 다른 사람의 말로부터는 자유한가요? 그 사람이 내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내 마음에 비수를 꽂아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 아파해요. 어린 시절 엄마가 했던 그 엄마도 기억 못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엄마가 됐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린 그거를 트라우마라고 하고 상처라고 하죠. 자유하지 않아요. 우리는 꼭 중독에서 벗어나야만 자유한 게 아닙니다. 우린 이미 그 무언가의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감정적이든 삶이든.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자유하려고 돈을 버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하셨습니까? 매일매일 돈을 벌어도 매일매일 부족하죠? 자유하지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나는 더 속박되어 있지 자유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죄를 오해하셨어요. 죄는 거짓말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죄의 악이라고 하죠. 죄의 결과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내가 주인으로 사는 상태,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상태. 죄가 영어로 뭐죠? Sin입니다. Sin. S-I-N. 가운데 있는 철자가 I예요. I. 동서남북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죄라고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거짓말 왜 할까요? 내가 손해보는 게 싫어서. 도덕질을 왜 할까요? 내가 갖고 싶으니까. 간음을 왜 합니까? 내가 누리고 싶으니까. 다 내 중심이 된 행동의 결과가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죄의 시작은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려면 될수록 나는 자유한 게 아니라 속박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떤가. 내 마음대로 술을 드셔보십시오. 나중에 술이 내 주인이 되지. 내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나는 종의 끝자락에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너의 삶의 중심이 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될 때야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대화의 맥락은 불신자들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은 지금 초막절 절기에 있다는 걸 몇 주 동안 여러분 들으셨죠. 아직 명절이 안 끝났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초막절의 명절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켰던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친실하게 믿음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들의 동기입니다. 동기가 뭐였는가?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자,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44절, 4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욕심을 부리며 사는가? 우리가 왜 거짓을 행하는가? 우리가 왜 자꾸 도둑질하고 사는가? 우리가 왜 가늠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왜 분노하고 사는가? 미움을 그치지 못하는가? 꼭 우리가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는 진리를 알지 못해서 진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척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인류에게 첫 번째 했던 속였던 속임을 기억하시죠?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가 선악과를 유혹했던 마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네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사니까 오늘 나도 꼭 마귀 짓하고 마귀처럼 자유가 없고 마귀가 주는 그 선악과 먹어서 숯불에 숨어 지내고 있는 그 처량한 인생이 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한번 우리 정직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첫 동기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맞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봉사했던 거, 섬겼던 거, 여러분이 수고했던 모든 동기는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건 맞아요. 성가대 맞죠? 하나님이 기쁨 되기 위해 찬양한 거 맞죠? 아멘. 근데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언제 그 성가대 가장 먼저 그만두고 싶으셨어요? 내 마음 안 들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야. 너의 신앙의 경험과 경륜과 너의 신앙의 어떤 연륜이 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야.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참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입술로는 많이 고백했지만 정말인가? 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 앞에 제가 많이 회개를 했어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피아노를 처음 배운 어린이에게 너 자유롭게 한번 연주해봐. 그럼 이 친구는 피아노 앞에서 아마 뚱땅거리면서 자신이 막 피아노를 칠걸요? 그런데 우리 피아니스트에게 제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한 시간 동안 연주해 주십시오 하면 피아니스트는 음악의 규칙과 음악이 주는 질서 안에서 그는 자신의 음악의 자유함을 연주할 것입니다. 자유는 무분별한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나를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그 기쁨을 마음껏 꿈꾸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이겠죠? 이 말씀이 얼마나 내용이 많은지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 규칙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쉽게 이 말씀을 정리해 줬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여, 이 율법에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자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규칙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규칙인 이웃을 사랑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마음껏 꿈꾸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아멘. 진짜 자유는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한 두 주 동안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세제의 자유가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쁨인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마음을 나누다가 우리 교육자들이 주어진 아이디어예요. 이거 여러분에게 좀 같이 나누고 어떻게 실행할지는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사역 중에 반찬 섬김의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코로나 이후에서 좀 멈추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계신 교우가 아마 예배하고 있는데 옆에 교우의 이름을 다 아세요? 그분의 형편을 다 아십니까? 잘 모르죠. 이제 점점 수가 많아져서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려웁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 가운데는 자신을 오픈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취약계층일 수 있고 또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삶의 등등의 이야기들로 다 오픈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옆에 계신 교우 중에 함께 예배하는 교우가 있는데 그 교우가 어느 날 보이지 않아서 연락해보니 그 교우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어요. 그 교우는 자신을 많이 오픈하지 않아서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몇 주 보이지 않아서 걱정돼서 우리 교회가 전화를 했는데 이미 그분은 소천한 상태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에겐 딸이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딸이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안에는 많은 낙심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로서 저의 책임이 큽니다. 더 잘 살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식구 아닙니까? 왜 여러분에겐 책임이 없습니까? 왜 이 책임이 저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용기 있게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이제 또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수님을 믿는 많은 무리들이 아닌 진짜 제자들이 모인 교회로 세워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결정하십시오.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오. 부연 설명 닫지 말고 아멘 하시고 같이 순종하며 그 말씀을 함께 이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반찬 잘 만드시는 분들은 반찬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과 청년들과 반찬 못 만드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배달을 좀 하려고 합니다. 홀로 계신 분들, 마음의 문이 두들려 열려야 되는 분들에게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좀 여유로우면 우리 학교에 외롭게 지내는 학생들에게 기숙사에 반찬도 채워주고 싶습니다. 조금 더 여력이 생기면 이 노원에 50만이 산대요. 우리가 50만은 다 먹여 못 살리지만 다섯 가정이라도 또 열 가정이라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섬기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국수 맛있게 먹고 서로 만든 반찬을 들고 그 이웃을 찾아가면서 축복의 기도 한마디 해주고 돌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실 제가 작년에 창세기 설교하면서 우물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우리 교회가 우물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그 사역을 진행하면서 제가 그 사역을 왜 결정했는가 묻는다면 그 사역은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봉사하는 것이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이 잘 보여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제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했지만 우리 교회가 영광받고 싶었던 마음이 솔직히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목받고 영광받는 사역 말고 정말 사람, 우리의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신 사역을 우리 같이 꿈꾸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반찬에 소질이 없고 또 배달도 저에겐 좀 버거운데요. 괜찮아요. 헌금 많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함께 일에 동역해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 이곳에서 함께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같이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다 믿고 고백하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틈이 나면요,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네가 주인 되는 주인 노릇하라고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틈이요, 우리에게 기쁨을 잃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해요. 오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을 내놓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 우리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의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주님의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꿈을 꾸며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자유의 연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자유로운 아름다운 사랑의 연주를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려 하며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연주를 했던 나의 어리석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의 원리와 규칙 안에서 질서 있는 아름다운 연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되 하나님 영혼을 살리며 민족을 치유하며 하나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연주가 이 교회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교우들과 함께 이 진리를 놓치지 않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진리, 생명의 주인 진리,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마음껏 선포하며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서로의 종노릇하는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름다운 적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 개인의 주인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참된 왕이시며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민족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대선의 선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품고 땀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의 곁에는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선한 마음을 도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그러진 일들을 도모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그 악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더 이상 틈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다시금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가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거 날을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투표소에서 헌신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공정한 선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절에 눈물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풀 수 없는 인생의 홍해를 만난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콧김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저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복음의 자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 큰 기쁨의 자유가 차고 넘치며 누리며 나누며 증거하는 자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